전국 노래자랑 대회를 이끌어오던 송해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그 자리를 누가 이어갈지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무려 34년을 서민들과 함께 울고 웃었던 작은 거인으로 불려신 이분 뒤를 이을 만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알려지지 않았던 40살의 개그우먼 김신영 씨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녀는 송해 선생님보다 10cm 작은 152cm의 작은 키였습니다. 어릴 적 가난으로 여섯 식구가 다 뿔뿔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가난으로 이사만 60번을 다녔다니까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육성 회비 낼 돈이 없어서 어린 시절 학교 대신에 길바닥과 시장통에 다니면서 사람 사랑하는 모습을 거기서 보았다고 합니다. 청도 할머니 집에 살 때는 경상도 사투리를 배웠고, 목포 외할머니 집에서 살 때에는 전라도 사투리를 배웠습니다. 그의 하루는 버스 탈 돈이 없어서 언제 일어나서 학교로 가는 것이 좋을까를 생각하면서 잠드는 것이 그의 일과였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 개그맨 공채에 들어갔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40살 되면서 공황장애가 와서 그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잘 극복하면서 그는 정말 기라성 같은 사람들을 다 제치고 서민들과 함께 울고 웃는 가장 구수하고 그다음에 재밌는 전국 노래자랑 대회의 사회자로 맡게 된 것입니다. 인터뷰 통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냐고 물어볼 때에 40살에 불과한 이 젊은 사람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저에게는 불우했던 지난 날들, 힘들었던 지난 날들 때문에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시장통을 학교 대신 시장통에 가서 그리고 사람들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인생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나는 상황이 만들어준 삶을 따라서 살지 않고 내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할 때부터 삶은 극복되어지고 자기에게 재미있어지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가난 때문에, 불우했던 가정 때문에, 내게 주어진 환경 때문에 나는 이렇게밖에 살수 없다고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만은 이 사람은 그와는 반대로 그런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 때문에 자기가 가장 귀한 자리에 설수 있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에스더와 모르드개를 비교하면 이두 사람 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고아였습니다. 전쟁 포로였습니다. 의지할 곳 없는 고달픈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처절하리만큼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고향 땅을 떠나서 외국의 포로로 살아가는 삶이 어찌 그리 쉽기만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 무대에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들풀처럼 살았지만 그나 그 들풀이 아닌 가장 존귀한 꽃으로 쓰임을 받는 그 삶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모르드개와 에스더처럼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비록 고달프고 지치고 힘든 여건들이 우리 삶 속에 나라이금 나를 괴롭히고 붙잡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모르드개와 에스더, 그가 붙들었던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이 아닐까요? 첫 번째로 볼수 있는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왕이 이 말을 한 번만 한 것은 아닙니다. 각각 다른 상황 속에서 지금 세 번이나 이 말을 계속합니다. 뒤에 가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에스더가 왕에게 왕의 허락 없이 나갔을 때 금규를 내밀어서 그가 살아났고 그에게 다시 이야기할 기회를, 왕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얻게 됐을 때에 그가 왕에게 소청이나 이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왕을 잔치에 초대하게 되죠. 그래서 이 왕으로 하여금 세 번씩이나 너가 정말 원하는 것이 뭔가, 너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말해야 될 정도로 에스더의 마음은 조급합니다. 죽음이라는 것, 민족의 말살이라고 하는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당장 지금이라도 왕이 기회를 줬을 때에, 왕이시여 내가 지금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만에 의해서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는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씩이나 미루어서 왕에게 말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를 이 에스더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할 수도 있고 지금 해도 괜찮다고 판단이 되어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때를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소청할 것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의 기도를 들으시고 준비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잠깐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6장 1절 시작하는 그 밤에라는, 그날 밤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하여금 잠을 달아나게 만들어서 이 역사실록, 이 공중일기를 읽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아,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 아, 이 사람이 내 생명을 구했구나, 그리고 나는 그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모르드게라는 존재, 유대인이라는 존재를 이미 하나님은 왕에게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날 밤 왕궁에서 일어난 일은 에스더도 모릅니다. 하만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그 읽어주는 서기, 그 사람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 같았고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지만 주님은 다음 일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서 3장 1절 보니까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여러 요소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은 우리 인간이 가장 힘든 그런 믿음의 요소입니다. 어떤 분이 기도를 했다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조급합니다. 저에게 인내심을 주십시오.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주님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때를 기다린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의 심정을 잘 대변해 주는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현실의 상황을 보면서 역사에 개입하지 않고 있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안타깝게, 그러면서 하나님께 항의하듯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까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더 외쳐야 저를 도와주시렵니까? 사람 살려 살인이다 경찰하며 얼마나 더 소리 질러야 저를 구하려 오시렵니까? 어찌하여 날이면 날마다 악을 목격하고 고난과 맞닥뜨리게 하십니까? 혼란과 폭력이, 싸움과 다툼이 도처에서 터져나옵니다. 법과 질서는 땅에 떨어졌고 정의는 농담거리가 되었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맹모추게 하고 정의를 거꾸로 뒤집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하고 계신 그 하나님, 가만히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께 항의하듯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은 2장 2절 3절에서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우리가 기다려야 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때를 정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그 때를 정하셨다. 여러 가지 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지금도 열심히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향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비록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그렇게 보일지라도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하박국 3장에 가서 하게 되죠. 내 삶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현실이 암담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뜻을 이루실 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고백을 하박국은 드리게 됩니다.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예가 있다면 요셉의 삶이 아닐까요? 그는 17살 때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노예로 팔려가고 다른 문화 속에서 적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의 삶이 좀 안정될 무렵에 그는 모함을 받아서 죄수로 전락하게 됩니다. 죄수로 전락해서 좀 안정될 무렵에 왕의 술 맡은 관원을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석방의 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2년이나 그는 감옥에도 머물러야 되었습니다. 마침내 30살이 되던 해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무려 13년의 세월을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앞니를 알지 못하고 막연히 기다리기만 했던,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삶을 경험하면서도 요셉이 끝까지 하나님 붙들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때를 그는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였습니까? 하나님 일하고 계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요셉에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그를 판 형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면서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 넉넉한 마음, 그리고 정말 지도자로서 세워져야 될 그 여유와 넉넉함을 그가 갖출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요셉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뭘 만들고 계셨습니까? 상황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노예면서 죄수가 와서 우리나라의 총리 대신이 된다, 받아들일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바로가 그렇게 얘기할 때 모든 대신이 다 받아들였거든요. 왜요? 요셉밖에는 대안이 없다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모두가 요셉이야말로 우리를 다스릴 사람이라는 그것을 인정할 때까지, 그 시간까지 하나님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그 얘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삶. 그리고 애굽의 법에는 30살이 되기 전에는 관리로 등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가 만약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석방됐다면 어떡할까요? 28살이나 9살쯤 되면 아마 고구로 돌아갔겠죠. 고구로 돌아가면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형들에게 팔렸다고 얘기할 때 그 집안은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시작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린 동안 뭘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요셉을 만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뿐 아닙니다. 다윗의 삶을 여러분 아시게 될 겁니다. 진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지은 세왕 이야기라는 아주 짧은 그 책이 있습니다. 자, 다윗이 16살 때 너는 왕이 될 거라고 사무엘도 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뭐냐면 베들레헴 그 들판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 자기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는 정말 양으로, 왕으로 세움 받은 게 맞을까? 뿐만 아닙니다. 그가 좀 괜찮아질 것 같았지만 왕에게 쫓겨서 10년간 도망다니면서 굴 속에 전전긍긍하면서 살면서 정말 나는 왕이 맞을까? 그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간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기간을 통해서 다윗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왕 이야기는, 세왕은 사울왕, 다윗왕,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기간 동안에 다윗 안에 있었던 이 사울을 제거하는 그 삶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다윗 안에 있는 압살롬과 같은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은 제거하고 정말 이 통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뜻을 살피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왕으로 만들어간 그 기간이 정말 지루했던 시간이요, 헛된 시간처럼 여겨졌지만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심히 다윗을 만드셨고 우리의 보기에는 그냥 흘러간 시간 같았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다윗의 시편이 가장 고난과 시련의 때에 주옥 같은 시가 쏟아진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매일매일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 그가 고백했던 기도의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잡고 오늘도 이겨낼 힘을 얻었던 것, 바로 그것이 다윗의 시편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처절하고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이었으면 그의 시에는 아픔이 묻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삶의 고난이 묻어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삶의 절망이 묻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져가며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습니다. 전에는 자기의 뜻대로, 전에는 자기의 생각대로, 환경으로 한 발을 옮겼다면 이제는 그 발을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옮기는 삶, 말씀을 따라 내 생각을 바꾸고 말씀을 따라 내 걸음을 바꾸고, 즉 믿음으로 살아간 그 삶,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그 삶의 걸음걸음이 주께서 열어가신 길이요 복을 주신 길이라는 것을 우린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피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굴레처럼 씌어진 어려운 일들 많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한 때에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성가 가사 중에 주님의 시간, In His Time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기다려 그때를 주의 뜻 이루어지길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사랑하는 여러분, 지라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기다리십시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가만히 계신 것 같아도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말씀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기도하는 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한 자신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잠언 2장 6절 보니까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에스더의 기도가 3일만 지속됐다고 믿는 분 있을까요? 아마 그런 분 없을 거예요. 자기가 왕에게 얘기할 때 왕이 금귤을 내밀어서 자기가 만져서 왕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건 기도 응답되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응답됐으니까 이제 그만이다, 그렇게 했을까요?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의 궁극적인 기도는 이민족이 사는 거기 때문에 그 기도는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지혜가 있다, 지혜를 하나님께로 받았다는 것이 크게 한 세 가지 카테고리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첫째는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걸 말합니다. 삶의 태도, 자세가 바뀔 때. 지혜로운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고난을 받아들이는 태도, 그리고 성공을 받아들인 태도가 복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저는 시냇가의 심균나무가 시들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 같이 할 때, 이 시냇가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저절로 만들어진, 비가 와서 만들어진 와디와 같은 그런 시내가 아니고 어떤 인격적인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고랑을 파서 만든 시내를 얘기합니다. 메마른 황무지 같은데 고랑을 파서 물을 흘려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황무지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과실을 맺어서 열매를 맺는 그 인생.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바로 삶의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내 계획이 있었습니다. 내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걸어가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이 비록 황무지와 같다 할지라도 시냇가의 신균 나무처럼 과실을 맺는 그 인생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 이 지혜는 삶의 태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나면 여러분 속에 나타나는 큰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의식하는지 무의식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에게서도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석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태도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시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무슨 말씀합니까? 주님께서 이 부자가 자기가 농사 짓고 소출이 많아서 이제는 내 영혼아 잘 먹고 잘 살자, 이제는 내가 몇 년간 몇십 년간 일을 해도 안 해도 될 만큼 내가 벌어들었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오늘 밤 네 생명을 앗아가면 그 모든 재산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시간의 요요함.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께 부름받는다는 것. 나에게 지금 주어진 시간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잘 갔다 올게 하고 지금 장례식장에 있는 분 많습니다. 잘 자 내일 아침에 봐 했는데 아침에 그냥 전혀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산다는 보장이 우리들 속에는 없습니다. 오늘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라는 것을 압니다. 이 기회로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안 그러면 오늘 허송세월 합니다. 힘들어서 허송세월, 고생되어서 허송세월, 걱정한다고 허송세월, 좋다고 그냥 뭐 복받았다고 좋아서 허송세월 다 하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해야 될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유한하다는 것, 한계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오늘이 단순한 오늘이 아니라 내 삶의 마지막 날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서 의미 있게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또 하나 지혜로운 사람은 우선순위를 가릴 줄 아는 사람, 내가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을 아는 사람.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꼬이고 우리 삶에도 꼬이고 어려운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지나고 보면 이걸 먼저 했어야 되는 건데, 그 지혜가 있는 사람,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 여러분 급한 것이 있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급한 것부터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급한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급한 것이 되면 그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급한 것을 알면서도 중요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 바로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지혜와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린가 하면 이 지혜를 오늘 에스더는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주신 지혜를 주신 겁니다. 에스더는 이 왕이 지금 이 아수르의 왕을 대하는 태도나 이렇게 말해서 에스더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왕에게서 공개적으로 세 번이나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말을 하도록 세 번이나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왕으로 하여금 에스더의 소총에 거절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만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질문하면서 베드로 하여금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거절하지 못하고 생각나게 하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었던 그 질문처럼 말입니다. 3절에 보니까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세 번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잘 표시가 되는데 히브리어는 이것이 나타납니다. 표시가 됩니다. 구분이 됩니다. 세 번 다 동일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동일한 얘기가 아닙니다. 첫 번째 여기에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며라는 이 표현은 이 3절, 그 다음에 5장 3절, 5장 4절,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여기에 나오는데, 여기에서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할 때 첫 번째 그런 표현을 쓸 때는 그냥 평범하고 단순하게 씁니다. 그러나 두 번째 쓸 때는 표현이 훨씬 더 이 히브리 문법적으로 공손하고 예의를 갖추면서 왕의 권위를 인정하는 표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이 표현은 히브리 원어대로 번역하면 왕의 목전이라는 그 표현이 아닙니다. 당신의 눈 안에 내가 좋게 보였거든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것, 당신이라는 것은 뭡니까? 나라는 걸 전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당신의 아내인 내가 당신에게서 남편인 당신에게서 사랑을 받았다면 은혜를 입었다면 이렇게 해서 가장 가깝고 근접하게 그렇게 표현하면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왕이 얘기할 때 먼저 누구부터 얘기합니까? 자기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자기부터 얘기합니다. 왜요? 왕의 관심은 왕후에게 있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우선순위가 왕후입니다. 왕후가 자기를 살려달라니까 거기서 귀가 번쩍 열리고 정신이 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나의 간구는 내 민족도 구해달라고 그러면서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히게 됩니다. 자, 하나님 미리 준비해 주셨죠? 어떻게 준비해 주셨죠? 간밤에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 모르드게에 내가 빚을 졌구나. 모르드게는 유대인이구나. 왕비도 유대인이구나. 유대인은 나에게서 나쁜 사람이 아니구나. 나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구나. 판단을 확실하게 그는 설 수가 있었습니다. 왕이 두 가지를 묻습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이 에스더의 소청은 뭐냐면 나의 생명을 구해달라는 것. 그의 요구는 무엇인가? 내 백성을 구해달라는 것. 두 가지를 그는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스더의 이런 표현들이나 접근하는 방법, 이야기하는 것, 삶의 태도나 그가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바로 정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지혜가 바로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우리 자매님들 집에 가셔서 남편에게 옷을 살 일이 있으면 옷을 사겠다 당장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지혜롭습니까? 아니면 운을 띄워놓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까? 여보, 내가 뭐 살 게 있는데 그런데 좀 그런데 다음에 얘기할게요. 그럼 남자가 뭔데? 그럼 아, 지금 얘기하기는 좀 뭐하고요. 다음에 얘기할게요. 조금 지나고 이제 하루쯤 지난 다음쯤이면 효과적일 거예요. 아, 내가 이번에 꼭 사야 되는데 근데 지금 살 형편이 안 돼. 지금은 안 될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뭔데? 뭐 사고 싶은데? 그때부터 남자는 미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얘기하면 사. 그래 얘기합니다. 접근 방법이 다르죠.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큰 소리 쳤잖아요. 예, 사랑합니다. 두 번째도 그랬잖아요. 세 번째 어떻게 합니까? 그가 한 말을 생각하고 심히 가슴을 찢는 듯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를 사랑할 주께서 아십니다. 얼마나 마음속에 새겨졌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베드로는 배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끝까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명철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꾸지 않으면 상황을 바꾸든지 사람의 마음을 바꾸든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해 가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혜는 세 가지라 그랬죠? 삶의 태도. 그래서 기도하면 내가 많이 바뀝니다. 보는 관점이 바뀝니다. 시간의 유효함. 그래서 오늘 시간은 기회로 해석하고 받아들입니다.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무엇이 먼저 해야 될 것인지 나중에 해야 될 것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여러분 속에 있어서 정말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에스더가 갖고 있었던 믿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10절에 모르드개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누가 거친이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모든 계획과 상황은 20m가 넘는 장대에 모르드개가 달려야 맞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역전되어서 하만이 장대에 달리게 됩니다. 왕은 이 모든 일을 꾸민 자가 하만이라는 사실을 에스더에 통해서 말을 듣고 분노하면서 그 잔치자리를 잠깐 빠져나갔습니다. 왜 잔치자리를 빠져나갔는지는 여러 설이 있지만 너무 분노하여서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나갔다고 하는 얘기도 있지만 또 다른 얘기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왕이 반지를 빼어서 하만에게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의 책임은 누구에게도 있습니까? 이 왕에게도 있는 겁니다. 그럼 왕의 체면상 하만을 바로 제거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만이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운 줄 알고 왕비에게 다가가서 엎드렸습니다. 아마 발을 잡았든지 무릎에 엎어있든지 그랬겠죠. 그러니까 왕이 볼 때에 왕비를 강간한다고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그 상황을 본 겁니다. 그때 너가 왕비를 강간하는구나 할 때 무리들이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하만의 얼굴을 쌌습니다. 얼굴을 쌌다는 의미는 뭐냐면 죄인이라는 의미, 그 다음에 이미 형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이 바사나라의 궁궐법에 이 뭐 내시도 있고 궁녀도 있고 뭐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만약에 궁녀에게, 여인에게 일곱 발자국보다 더 가까이 가게 되면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처벌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게 왕비를 강간하려고 하는구나. 이것이 결정적으로 하만이 죽게 된 원인이 됩니다. 하만이 매달리게 됩니다. 게다가 또 기가 막히게 하르보나라고 하는 내시가 있는데 이런 얘기합니다. 왕에게 저 충성된 모르드개를 죽이기 위해서 하만이 자기 집에 장대를, 이 50규빈이나 되는 장대를 세워놓고 이 모르드개를 달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바로 왕은 바로 하만을 그 장대에 달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개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습니다. 이 하만이 그냥 죽은 것 같지만 성경에 보면 하만은, 이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의 죄는 뭘까요? 하나님을 대적한 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죄가 있고요. 예, 허물이라 보통 얘기하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걸 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마르티아, 그래서 그걸 죄라 그럽니다. 죄와 허물 그렇게 표현을 같이 씁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죄 중에 또 무서운 죄가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있습니다.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바로 이 하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지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만의 집에 장대에 이 뭡니까? 이 장대가 세워져도 모르드개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만이 왕의 말에 태워서 데리고 다닐 때도 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왕궁으로 담담하게 돌아왔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언 11장 8절 개역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불리하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때 다윗처럼 목동이 변하여 왕이 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에게도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악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바르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 그 지렁이 같은 야곱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용하시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심을, 이 복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왜냐하면 겸손하지 못한 데서 불순종이 나오고 불순종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부터 이 죄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 바로 겸손함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우리는 겸손하고 싶어도 겸손 못할 때가 많아요. 내가 겸손한지 교만한지 몰라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겸손을 잘 알지 못합니다. 나도 모르게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뭡니까? 바로 모르드개가 이 왕후 에스더에게 했던 말이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매 순간 매 순간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때 참으라고 하는 것 아닌가. 이때 기도하라고 하는 거 아닌가. 이때 하라고 순종하라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순종해 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바르게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에서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장군에게 네 마리의 백마가 이끄는 전차를 타고 화려한 시가 행진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때 비천한 신분인 노예 한 명을 장군 옆에 태워서 끊임없이 메멘토 모리라고 외치게 만듭니다. 이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는 너도 죽는다,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즉 오늘 당신에서 승리해서 개선 장군이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우쭐거리지 마라. 언젠간 너도 죽을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라, 그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심판이 없다면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죠. 이 땅의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거치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 문제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은 현실 앞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실 앞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제가 집사람하고 대화하는데 집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여보, 만약에 솔로몬이 자기가 임금이 됐을 때 자기가 가장 나약하고 아무것도 모를 때 1,000번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1,000번 제사를 드려서 그가 정말로 지혜를 얻고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는 왕이 되었는데, 솔로몬이 그가 가장 왕성할 때 1,000번 제사를 다시 드렸다면 솔로몬의 삶은 달라졌지 않겠냐고. 이 마누라 말에 감동이 오는데 계속 이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제 너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데 너 인생의 마지막에 뭘 할까, 저도 제 인생의 마지막은 언제 끝날까,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끝날까 하나님께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요즘 묻고 있거든요.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가까울 때가 점점 다가가는데 제가 어떤 모습으로 남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할 때 마음속에 저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숙제다. 1,000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 사역을 마무리하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 자신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생각하니까요? 하나님, 내 삶은 언젠가는 끝날 건데 제가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목사로서 일평생 살아온 이 삶을 가장 복되게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음성이라고 그렇게 듣습니다. 저보다 형님들도 많으신데, 누님들도 많으신데 마무리 어떻게 하시려합니까? 그냥 그대로 살다가 가시겠습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에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중요한 시간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믿음으로 그 나라에 서고 심판대 앞에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풀꽃 중에 엉겅퀴라는 들풀이 있습니다. 척박한 고산지대나 길가에 쉽게 발견되는 그런 식물이죠. 엉겅퀴는 그 잎과 줄기에 날카로운 가시가 붙어있기 때문에 쉽사리 베어 없애거나 먹거리에 사용할 수가 없지만 현재는 간 건강에 좋다고 그렇게 소문이 나면서 약재로 환영받는 식물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엉겅퀴가 스코틀랜드라는 나라의 국화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강인하게 자라는 이 엉겅퀴, 그러나 이것이 스코틀랜드의 국화가 되기까지는 사연이 있습니다. 13세기 스코틀랜드는 덴마크의 침략을 받아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덴마크는 당시에 이 바이킹족, 해적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들은 외국의 배들을 약탈하고 나라를 쳐들어가서 약탈을 일삼는 흉포한 그런 군대였고, 거기에 비해서 스코틀랜드의 군대는 숫자도 작고 숙련도 있어서도 덴마크보다 열세했습니다. 어느 날 밤 덴마크 병사들이 어둠을 틈타서 소리 내지 않고 기습하기 위해서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살금살금 성에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덴마크 병사 하나가 성 주변에 있던 엉겅퀴를 밟은 것입니다. 발바닥에 가시가 찔리자마자 너무 아파서 그만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스코틀랜드 군이 횃불을 밝히고 역습해서 덴마크 군을 무찔렀습니다. 이때부터 스코틀랜드는 보잘것없는 이 엉겅퀴가 나라를 구한 꽃으로 국화가 되었고 기사단이나 중요한 곳에 엉겅퀴의 문양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나는 들풀에 불과하다, 들풀과 같은 인생이라는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내 삶이 왜 이리 초라할까? 그러나 그렇게 느껴질 때 엉겅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버려져서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가장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바로 이 들풀처럼 에스더와 모르드개를 생각하시면서 바로 내 인생을 하나님 역사 무대에 하나님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고 때로는 사람들 보기에 초라하게 보이고 그리고 별로 뛰어나지 못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귀하게 보시고 크게 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다가 내 삶을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내 삶을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개 그냥 지나가면 우리가 설교 훈훈 한편 듣고 끝나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에스더와 모르드개를 사용하신 주님, 이들이 붙잡았던 그 믿음을 오늘 우리도 붙들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자리를 떠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잠시 잠깐 지나간 인생 속에 참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서 목양의 기쁨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나눕니다. 이 큰 은혜를 주셨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감당하고 감사해야 될지 돌아보는 하나님 삶이 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복된 교회가 되며 정말 내 삶을 다해 섬겼던 그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함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오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과 아픔과 상처를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씻김 받은 주의 백성들이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귀한 걸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